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이 가정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성경이 말하는 부부 또 성경이 말하는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청년들과는 독신, 동거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올해 2월 24일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 사는 데이비드 존스라는 사람이 TV 광고를 통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존스는 여자친구인 디 호튼에게 클리블랜드 지역 방송 낮 시간 뉴스를 꼭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존스는 여자친구에게 낮 뉴스 광고의 슈퍼 히어로로 자신이 분장해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튼은 친구들과 함께 미용실에서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존스가 TV에 나와서 디 너와 내가 세상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자고 말하며 반지를 꺼내어서 청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호튼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존스의 청혼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29일 한 일간지 사면 5단 통 광고로 청혼 광고가 실렸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있는 한 여인의 사진과 그 옆에는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영원히 가르쳐줄게 지혜야 생일 축하하고 나랑 결혼하자 2011년 7월 2일 AM 11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서진영씨가 문지혜씨에게 하는 프로포즈였습니다. 서씨는 여자친구가 결혼만 해준다면 못할 것이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지를 고민하다가 평소 스마트폰으로 즐겨보는 신문사에 광고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서 씨는 1년 전 여자친구 생일에도 신문 광고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전화로 신문 광고국에 문의한 결과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문사 광고국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신문 광고국은 그 액수가 실제 광고 단가와 너무 차이가 커서 거절하려고 하다가 그가 자사 신문 애독자인데다가 신문이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파격적으로 광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 씨는 항공기 승무원인 여자친구가 밤 10시 30분 탑승하는 뉴욕행 비행기에 신문 300부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 광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자친구의 동료들에게 여자친구 주변에 신문을 몰래 펼쳐놓아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뉴욕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 때에 받을 수 있도록 케이크와 샴페인 그리고 꽃도 미리 주문해 두었다고 합니다. 서 씨는 평생 살아줄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7월 2일이 두 사람이 만난 지 천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정말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TV 광고나 신문 광고를 통해서 청혼을 받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청혼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문 광고를 통해서 청혼을 받은 문지혜 씨가 그 화려한 청혼보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동화의 원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 세계에 수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최소한 100개씩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콩쥐 팥쥐가 있습니다. 신데렐라의 줄거리가 대략 이러합니다. 옛날에 아주 작은 왕국에 아내를 잃은 남자와 딸 신데렐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사랑까지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라는 두 딸을 가진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죽자 새 어머니와 두 새언니는 신데렐라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언니들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신데렐라에게 큰 카펫 세탁과 커튼 세탁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창문 닦기, 정원 정리, 굴뚝 청소, 부엌 일 등을 시켰습니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부엌대기로 살았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나이가 많았고 손자를 보기를 원했지만 정작 왕자는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과 백작은 왕자가 외유에서 돌아오는 날을 무도회 날로 정하고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처녀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처녀들 중에 왕자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신데렐라도 그 무도회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언니들이 그 생쥐들과 새들이 만들어준 목걸이와 드레스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가 떠난 바로 그때 아주머니 요정이 나타나서 호박으로 수레를 만들어주고 생쥐 네 마리로 백마를 만들고 그리고 망아지로 마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백색 드레스와 유리 구두를 신은 공주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이것이 꿈만 같다고 말하자 아주머니 요정이 일러주기를 이것도 다른 꿈처럼 오래가지 못한단다.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마법이 풀어져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무도회에 참석한 처녀들 중에는 공주도 있었고 장군의 딸과 백작의 딸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여자들에게는 도통 관심이 없었고 하품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를 보는 순간에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 두 사람은 춤을 추었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 사람이 왕자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계단에서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다시 신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마법이 풀리자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갔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유리구두밖에 없었습니다. 왕명에 의해서 백작은 전국을 돌며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두 언니도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발이 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데렐라가 신어보려고 하자 새 어머니는 유리구두를 들고 있던 군인의 발을 걸어서 엎어지는 바람에 그만 유리구두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작이 아주 당황해하고 있을 때 신데렐라는 또 다른 구두 한 짝을 꺼냈습니다. 마침내 왕자와 신데렐라는 결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동화가 연애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을 맺습니다. 동화뿐만 아니라 멜로 드라마도 비슷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두 사람의 신분의 격차가 너무 크든지 아니면 부모가 서로 원수관계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그 사랑을 간직한 채 헤어지고 맙니다. 그 이후에 주인공들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보지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려고 해도 잘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전화를 하면 공교롭게도 통화 중이거나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음성 메시지만 들려옵니다. 때로는 같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서로 다른 쪽을 보느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남자가 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가까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히면 바로 옆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아유 조금만 늦게 타지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또 같은 버스나 지하철을 한 사람은 앞쪽으로 타고 다른 사람은 뒤쪽으로 내립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고 여전히 상대를 사랑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결혼함으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면 신데렐라의 삶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신데렐라 후편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는 화려한 결혼식과 황홀한 꿈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왕궁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규칙과 법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공식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았고 왕궁의 나인들도 관리해야 했지만 그들은 모두 신데렐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종종 국사에 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비들이 수세에 몰리거나 자신의 권위를 더 세우고 싶을 때는 외척의 힘을 빌리곤 합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 어머니와 이복 언니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신데렐라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궁리만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정말 잘하고 싶었고 또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할수록 점점 실수만 늘어갔습니다. 게다가 잘 보살펴주던 왕자도 자기 일에 바빠지면서 대화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무에 시달린 왕자는 늘 피곤해했고 자주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데렐라도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서서히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바가지도 긁었습니다. 날 찾기 위해서 유리 구두 하나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때처럼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원해 보기도 했습니다. 왕자는 신혼 때에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알잖아요 라고 말하더니 그것도 몇 번이고 그 후로는 무관심해 했습니다. 왕자 곁에는 매력적이고 또 우아하고 교양 있는 여인들이 늘 존재했던 것도 신데렐라에게는 큰 부담거리였습니다. 왕자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사실 왕자도 일찍 들어가서 신데렐라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자꾸 자기를 의심하고 짜증내는 것이 싫어서 때로는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가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체념하고 왕자는 신데렐라가 자기를 멀리한다고 생각하며 서로가 오랜 세월 동안 무덤덤하게 지냈습니다. 이것이 신데렐라 후편입니다. 모든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행복이 단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물질이나 명예, 지위 등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가 꾸려가야 할 가정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께서 죄의 진창에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허물의 주름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다리미로 주름이 하나도 없도록 곱게 펴주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흠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 관계를 강의하는 게리 스몰리라는 분이 쓴 아내가 바라는 남편이라는 책에 보면 가정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부부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해피엔딩의 동화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결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5일 백투게더 전교인 체육대회에서 교역자팀과 교인 대표팀의 족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교역자팀이 이겼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에게 어떻게 교역자들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느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교역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아예 교역자 프로 축구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연습해서 프로 경기에도 나가고 나중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팀이나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과 한번 겨루어 보겠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놀고 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역자들이 모여서 축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가 되려면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정상급의 팀이 되는 것은 프로 선수들 가운데서도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 팀은 단지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팀들 가운데서 극소수의 팀만 그렇게 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건 역시 아주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지, 또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배역에 성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에 진실해야 합니다. 결코 행복한 가정생활은 동화에 나오는 행복한 결말, 즉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끝없는 결말, 즉 네버엔딩입니다. 가정생활이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감과 중요감입니다. 안정감은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용납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비싼 옷보다도 중요하고 좋은 음식보다도 중요하고 큰 집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감은 내가 상대방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고 있구나, 또 내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중요감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사랑을 할 때는 중요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안정감을 더 많이 느끼고 남성은 중요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결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일은 사랑하고 3개월은 탐색하고 3년은 죽으라고 싸우고 30년은 참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맞는지 몰라도 마지막 30년은 결코 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자신에게 있는 티와 오염된 부분들이 주님의 피로 씻겨져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고 주름진 성품과 인격이 펴져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3년 싸우는 과정, 더 정확하게는 3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잘 보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면 결코 상대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결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무조건 외우는 것이 상책입니다. 주식 투자와 결혼의 공통점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겉모습으로 항상 사람을 속게 만든다. 주식 투자는 우량주를, 결혼은 우량아를 원한다. 종목을 고르고 나면 그때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는 이미 하고서 남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린다. 정말 결혼과 가정이 그런 것입니까?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후회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치고 사는 것이고, 남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까? 만약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내가 속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지금의 자녀들을 만나지 않고, 지금의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만큼 우리가 거룩해져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배우자 때문에, 또 자식들 때문에 나의 실상을 알게 되고, 나의 못된 버릇도 고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자녀들로부터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싶습니까?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라고 대답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은 없지만 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관연한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면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지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아들이 자라가면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사람과 결혼할래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또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것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고, 자녀들은 부모를 닮지 않으려고 부모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시집가는 딸도 부모를 떠나야 하고, 장가가는 아들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새신자반에서 배우셨듯이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녀의 혼숫감이 아니라 자녀를 떠나보내겠다는 결단입니다. 자녀의 결혼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지만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결혼한 며느리가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들이 답합니다. 그야 물론 자기지.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예쁜 아이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그야 물론 예쁜 자기를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그럼 네 번째는 우리 집 애견 세 마리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지. 그럼 다섯 번째는 우리 엄마.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에다가 이런 메모 붙여놨습니다.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간다. 하파다는 동사가 헬라어 단어로 프로스콜라오마이인데 그것은 갓풀, 즉 악교로 붙이다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의 부모 자식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는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고 이전에는 내 아들, 내 딸에서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 한 아내의 남편이 1순위가 된 것을 인정해 주는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공로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던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처럼 사는 것이 가장 진지하게 사는 것이고 또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외국인이 미군에 입대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갔던 많은 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라크로 파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의 삶보다 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노라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로마인의 삶이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협력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들이 서로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남편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 또 당시 한 집에서 일을 했던 종의 역할과 상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곧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가정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요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혼 예배 주례를 맡게 되면 결혼 당사자들과 약 일주일 정도 전에 결혼 예배 리허설을 합니다. 그러면 당일 결혼식 순서대로 설명과 연습을 하고 먼저 결혼한 인생의 선배로서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권면의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저는 나중에 두 분이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한조 목사라는 사람 있죠? 그분이 우리 결혼 주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는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몽룡, 성춘향 부부 있죠? 그 두 사람 제가 주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를 맺어주셨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주님께서도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 부부를 맺어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을 산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부는 가정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가정보다 불안정함과 미미하게 여김을 당하며 산다고 느끼는 가정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탁월한 능력을 지녀도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아내를 위해 제일 좋은 옷과 최고급 화장품,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고 심지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주고 자동차를 사준다 해도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읽어주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부가 아는 것이 구리로 된 얼굴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부들도 온전히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가정을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과 신앙이 형통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시편 128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